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의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의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칠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요한입니다.
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하나님이 주신 남녀의 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내가 아닌 하나님과 타인 중심적으로 사셨나요?
네, 하나님께 속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먼저 제 자신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 먼저 보고 배려하고 또 도우려고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가 6장 3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가 6장과 7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아가 7장 10절과 11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만의 거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아멘.
네. 자, 우리 요한쌤이 아가 6장 4절과 5절을, 하나쌤이 아가 6장 6절과 7절을 읽어주세요.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의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네, 예루살렘 왕은 사랑하는 자에게 돌아와 자기 실수로 사랑을 잃을까 불안해하는 여인에게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어떻게 확신시켜주나요?
그녀의 아름다움을 여러 비유를 통해 노래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왕은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 기치를 벌인 군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암양, 성류 등을 예로 들어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자랑합니다. 자, 하나쌤이 아가 6장 8절과 9절을, 요한쌤이 아가 6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예루살렘 왕은 누구와 비교하여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운 모습을 노래하나요? 그리고 걱정하는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안심시켜줄까요?
자기에게는 왕후들과 비빈들과 또 시녀들이 무수히 많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은 오직 한 명뿐이라고 고백함으로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왕은 무엇과 비교하여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노래할까요?
달과 해와 깃발을 높이 든 군대를 비유로 해서 사랑하는 여자의 맑고 위엄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왕에게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고 그녀들 모두 하나같이 아름답고 화려하며 품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왕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며 귀중하고 복되어 보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이 아가서 앞부분에서도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남자가 아가 2장 2절에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구나 라고 고백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루살렘 왕은 사랑에 잠시나마 소홀했던 여인의 잘못을 묻지 않고 결혼 첫날 밤 그녀에게서 느낀 사랑스럽고 설레는 감정으로 자기의 사랑을 열렬히 고백합니다. 자, 하나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한쌤이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두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루살렘 왕과 같이 사랑의 눈이 멀어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해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크고 깊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자, 하나쌤이 아가 6장 11절을, 요한쌤이 아가 6장 12절을 읽어주세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조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렛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예루살렘 왕은 사랑하는 여인을 보러 가기 위해 어떤 핑계들을 대고 있나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또 포도나무 순과 성조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려고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은 푸른 초목과 포도나무 순과 성류나무 꽃을 보러 갔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왕이 타는 수레에 올랐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쌤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만들거나 혹시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주변을 맴돈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연인이 생겼을 때도 그러기도 했었고 또 누군가 짝사랑할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떠셨나요?
성령이 충만하고 또 신앙이 정말 좋을 때는 신자들의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쌤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신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요한쌤이 아가 6장 13절을 하나쌤이 아가 6장 14절을 읽어주세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가 6장 13절에 돌아오고 돌아오라는 노래는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어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목사님,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네, 아가 6장 14절은 예루살렘 왕의 노래로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은 마하나임 지방의 춤인지 두 사람이 함께 추는 춤인지 혹은 천사들이 추는 춤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그 춤을 보거나 생각하면 술람미 여인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하나임의 춤과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거나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생각나고 의식되면 신앙생활하는 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하나쌤이 아가 7장 1절과 2절을 요한쌤이 아가 7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어주세요.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견고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가루 두른 밑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의 메이였구나.
예루살렘 왕은 술람미 여인을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본래 어떤 사람일까요?
포도원에서 일하느라 얼굴과 피부가 검게 탄 시골 아가씨로 또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고 귀하지 않은 평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왕은 그녀를 세상의 누구보다 고귀한 자로 여기고 귀한 자로 대우합니다. 자, 요한쌤이 욥기 25장 6절을 하나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주실까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더기와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깨닫고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왕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의 어떤 모습을 그리며 그녀를 향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술람미 여인의 어여쁘고 아름다운 외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욕을 쫓아 육체적인 관계를 탐닉하는 것은 추하고 부정한 것임을 명심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쌤이 아가 7장 6절과 7절을, 유한쌤이 아가 7장 8절과 9절 상반절을 읽어주세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예루살렘 왕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함이 자기를 즐겁게 한다고 노래합니다. 이처럼 아가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 간의 사랑과 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 하나쌤이 아가 7장 9절 하반절을 읽어주세요.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목사님, 읽은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여기부터는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예루살렘 왕을 향해 부르는 노래로, 앞에서 예루살렘 왕이 그녀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고 말한 것을 받아 이 포도주, 곧 그녀의 입술이 사랑하는 자의 입술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표현들도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다른 성경의 신비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쌤이 아가 7장 10절과 11절을, 하나쌤이 아가 7장 12절과 13절을 읽어주세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송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판체가 향기를 도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향 귀한 실과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나요?
자기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자기를 사모하니 함께 유숙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예루살렘 왕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각양 귀한 실과를 준비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합판체가 뭐예요?
네, 자, 요한쌤이 창세기 30장 15절을 읽어주실까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네, 합판체가 정확히 어떤 식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머니 레아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 동침할 수 있도록 합판체를 구해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과 아가서의 문맥을 볼 때 합판체는 성적 욕구를 일으키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까지 나온다는 것이 참 놀랍고요. 이런 삶의 구체적이고 또 은밀한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이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창세기 2장 24절을, 요한쌤이 창세기 2장 25절을 읽어주실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함께 유숙하자.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들은 하나님이 결혼한 남녀에게 선물로 주신 육체적인 하나됨이자 사랑하는 자에게 완전히 속하기를 열망하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곳이군요.
네. 이어서 요한쌤이 아가 8장 1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목사님, 사랑하는 자가 오라비 같았더라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네, 그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임을 자유롭게 만나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든 이야기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요한쌤이 아가 8장 2절을, 하나쌤이 아가 8장 3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웠겠고.
너는 맨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오라비와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어미 집에 들어가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더 친밀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 요한쌤이 시편 84편 5절을 읽어주실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곧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길이 넓고 잘 닦여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쉬운 사람은 복되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제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항상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아가 8장 4절을 읽어주세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마지막으로 술람미 여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라는 말로 지금 둘만의 시간이 너무 만족스럽고 즐겁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쌤들은 아가서의 남녀관계와 성에 대한 직설적이고 관능적인 표현들을 보며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저는 성경이 남녀관계와 성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이면서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고요. 또 반면에 교회와 신자들 사이에서 이성교제나 부부관계에 대해 잘 이야기되지 않고 제대로 배워주지 않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교회와 신자들 안에서 아가서를 비롯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성과 결혼 등에 대한 바른 지식과 실천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아가 7장 10절과 11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뭐 아가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상대방을 표현할 때 정말 다양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것을 비유로 그 사람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좀 놀라웠고요.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녀의 관계, 그 성에 대한 그 지식을 좀 바로, 그 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져야 되고,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본보기가 돼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하나님을 잡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남녀 관계와 성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실천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속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남녀 관계와 성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속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품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인 죽음과 고통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삼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죽음과 고통이라는 내용을 오늘 주제로 삼게 된 이유는 나오미와 룻의 결말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두 가족의 죽음이라는 큰 아픔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나그네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룻도 나그네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두 여인은 가장 친밀한 사람의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큰 상실과 아픔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특히 나오미와 같은 경우는 그 아픔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슬픔은 감당해내기 버겨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키는 4장까지 오면서 이러한 나오미의 아픔이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회복됐는지에 대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에 와서도 루시 새로운 남편을 얻게 된 것이 복을 받는 것이라는 분위기의 말씀이 나오고요. 나오미는 새로운 손주를 받기에 이웃들에게 축하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된 거지?
맞습니다. 그리고 룻이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두 번째 남편인 보아스를 만난 것이 굉장한 복을 받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정말 복인가?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욥기를 보면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인해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인 4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로 소유를 풍부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욥은 복을 받은 인생을 산 걸까요? 어느 부모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욥과 같은 복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겁니다. 지금 있는 자녀가 먼저 죽는 대신에 재산을 두 배로 주고 또 다른 자녀를 낳게 해주는 복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제안을 받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의 자녀를 다른 복과 쉽게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경험한 믿음의 인물들에게 그냥 이렇게 끝을 맺어주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듣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픔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살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오미나 루시나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는 걸까요?
네, 이런 의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반으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죽음으로 인한 상실과 아픔을 경험한 그 당사자의 심정과 그 사람을 바라보는 타인의 심정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직접 고통을 겪은 룻과 나오미가 느끼는 심정과 룻과 나오미의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만일 룻기 4장에 있는 나오미나 욥기 42장에 있는 욥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참 힘들고 아픈 인생을 살았군요. 지금도 많이 괴로우시죠? 이렇게 묻는다면 그 대답이 어떠할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마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상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힘들고 슬퍼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상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괴롭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상실을 경험한 사람의 아픔을 은밀하게 위로하고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오직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도록 어쩌면 당사자도 그때 그 당시에는 모르게끔 개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해서 그 상실을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불의의 사고로 누군가를 잃어서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일로 위로를 얻고 슬픔을 이겨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어느 날 평범한 아이들이 웃음소리를 듣고 슬픔을 이겨내기도 하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서 슬픔을 극복하는 것을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일의 뒤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로를 받고 고통과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위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다만 그 위로가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남들의 눈에 볼 때는 위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과부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 크리조마이입니다. 애같하다, 창자가 뒤틀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겪는 자녀의 죽음으로 인한 아픔을 보고 자신의 창자가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남겨진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에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을 각 상황에 알맞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결국 나오미와 룻,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맞는 위로를 주셨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한만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작 본인들이 상실과 고통에서 벗어났다면 타인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타인이 보는 고통에 대한 심정과 당사자가 겪는 고통에 대한 심정이 다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상실감을 겪는 이들을 때에 알맞게 반드시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오미나 룻이나 욥과 같이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위로를 경험한 뒤에 인생에 대한 깊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인생의 결국이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보다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기 때문에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한 상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상실을 경험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더욱 분명히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점이 깊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은 슬프지만 그로 인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허락하신 안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인지시키심으로 삶을 더욱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는 그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뒤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온 뒤에 겪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창조된 인간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겠죠? 죽음으로 인한 상실과 아픔과 고통을 이때 처음 경험한 거잖아요.
네.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에덴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살게 될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짓게 돼서 죽음이라는 형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죽음을 자녀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겪은 죽음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것이었다니 이건 인간이 가장 큰 상실과 슬픔을 경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아벨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겪은 아담과 하와는 회복이 되는데 꽤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태어날 때가 돼서야 죽음을 받아들여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진 에노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죽음을 수용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인간이 죽음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군요. 죽는다는 생각이 없으면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에만 집중하며 살게 되게 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해야 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을 경험할 때는 더욱더 나의 죽음에 관해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겠네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에 정성을 쏟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경우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다시 살게 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굉장히 정돈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어느 정도 이상의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하나님께 가겠구나 하면서 어느 정도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어도 막상 죽음이 실제적으로 가까이 오면 공통적으로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지만 지금 내가 죽으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지낼까? 가족들에게 이 말을 꼭 해줬어야 하는데 이것들을 알려줬어야 했는데 이런 염려와 걱정과 후회들 죽음을 앞두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삶을 살게 되면 언제 죽음이 다시 올지 모르기에 남은 자들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정돈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좌절하고 절망하고 허무함과 두려움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죽음을 봐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작아지게 되고 소망과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도 더 뚜렷해지는 것 같고요.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는데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걸까? 죽으면 천국에 거하게 되는데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일까? 죽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묵상들을 하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도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두려움과 무서움을 갖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마음을 심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떠올리면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기대감보다 너무 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두려움으로 인해 죽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죽음에 관해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죽음에 대해 묵상을 하면 결론적으로 천국과 부활,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진리를 믿었다 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체처럼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묵상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쁘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쓴 죽음 최고의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 태아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비유로 쓴 부분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요약한 내용을 두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엄마 뱃속에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출생한 이후의 삶이 있다고 생각해?
남자아이는 출생 이후의 삶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곳이 세상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출생 이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너는 지금 이곳이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건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더 넓고 좋은 곳이 있다는 증거 같아. 그리고 나는 엄마의 존재를 믿어.
남자아이가 이런 여자아이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전부이고 엄마라는 존재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에서 남자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머무는 세계가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곳은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준비되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잘 하면서 죽음이 주는 지혜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죽음을 인식하고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힘쓰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관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 이 땅의 삶에서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마음에 담아서 신앙생활에 적용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솔직히 천국의 존재를 알지만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무게를 많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죽음이 두렵다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그 어떤 상황이든 부조리가 보이면 나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정의에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본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오늘 나눈 말씀들을 다시 되새겨 보면서 현재 삶에 적용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알찬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는 어떤 느낀 점이 있을까요?
네, 저는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참 다양하고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찍에 남편을 잃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이방인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야 됐었고 또 먹을 것도 많이 없었으니까 이삭 주일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오미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대 가운데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를 통해서 이제 그 다윗이 나올 수 있는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나오실 수 있는 그 큰 영광의 가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향 땅을 떠날 때 저희 할머니하고 작별 인사를 했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줄 그때는 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도 북조선을 떠나서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을 말씀드리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여 저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느덧 그 복음을 할머니에게 전해야 되고 할머니에게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늦었고 우리 인생이 길지 않고 정해져 있는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도 나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얼굴이 뭐 붉힐 수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할머니의 그 모습에 할머니의 그 아픔이 저한테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통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고향 저 북조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찌하였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북조선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나의 할머니와 같은 또 나의 가족들과 같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 신자분들이 더 건강하시고 더 간절한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모두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지
하나님께
영광.
사랑. 주소서.